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28장부터 35장까지, 이사야서 28장에서 3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집중적으로 담겨져 있는가 하면 구원은 애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전에 있는 아하스 왕 때의 아수르를 기대다가 뒤통수 맞았던 그런 사건과는 달리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애굽에게 기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8장에서부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물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 담겨져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말 안 들으면 죄 지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심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오벨과 바한 뭐 이런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 언덕과 망대라고 번역을 하든가 차라리 제가 뭐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오벨과 바한 이런 그런 것이 뭐 짐승들의 들짐승들의 소굴이 될 것이다, 구렬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단정적으로 종결을 맺는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15절에 와서는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는 첫 단어가 뭐라고 그래요? 마침내라고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마침내라고 하면서 무엇이 내려온다고요? 성령을 위해서부터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새 생명의 생기롭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기,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 우리 지난번에 이명훈 목사님 설교 시리즈가 터닝 포인트였는데 터닝 포인트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가 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15절 앞에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침내 성령을 부으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게 오늘은 서론이 결론과 같아요. 사실은요. 지금부터 5분 동안은 졸지 마시고 5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주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졸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사건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시작을 해요.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면 삼위일체 중에 한 분 남았네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죠? 비둘기로 임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신약 교회가,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 빼고 신약 시대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죠. 그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사의 사건에, 즉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에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할 때에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위에서부터 임하시리니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아, 새로운 게 시작될 모양이다. 무언가가 회복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이 마침내 성령을 부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이제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성령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됐나요? 위에서부터 부으신다라고 했어요. 위에서 부으시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15절 말씀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랬는데,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 목적이,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누구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 하면 이사야를 포함한 남은 자들이에요. 이사야식으로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 번만 반복한다면, 지난주에 14절까지 가지고 설교를 했죠. 특별히 14절에서는 그 성읍이 황폐한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황폐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메말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부어주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거기서부터 무언가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생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사야는 이미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 메시아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메시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임하여.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셨을 때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런데 29장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회복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9장 10절이에요. 29장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즉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강제로 눈을 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세요? 성경이 손에 있는데도 읽지 못하며, 무식해서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읽지 못하고, 봉해져 있어서 읽지 못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 거예요. 그것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영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3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 이사야가, 아니 죄송해요, 그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공격이 있을 때에 아수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그랬어요?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빗대면서 이야기를 해요. 야단칠 때 이런 말을 해요. 야, 애굽이 신이냐? 애굽이 신이야? 사람이야? 애굽은 영이 아니야.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은 성령이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게 멍청하게 왜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영이 아니라 허망한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참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죽음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시요. 이 유명한 말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죽음이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태인데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이냐 영생이냐 절망이냐 소망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부어질 때에 우리들의 백성들의,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변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백성을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서 광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데저트잖아요. 월드니스잖아요. 아주 바짝 마른 곳이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생명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명체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밭이 된대요. 밭이라는 말은 뭐예요? 소산물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밭이 찔끔찔끔 마치 여기에 땜빵 있는 것처럼, 머리에 땜질이 있는 것처럼 찔끔찔끔 있는 게 아니라 숲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광야가 밭이 될 것이요, 밭이 숲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 아니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아주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진흙으로. 진흙으로 개가지고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진흙 자체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 제 생각에 하나님이 콧구멍을 잘 만드셨을 것 같아요. 이게 잘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 생기가 뭐예요?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바람, 호흡, 이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고 행복하지도 않았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몰랐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이 비록 바뀌 것은 없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비록 갑자기 떼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대박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눈물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숲처럼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때에 이것이 따라온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가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옛날 성경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공평과 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평과 의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그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정의와 공의, 공평과 의 막 뒤죽 박죽 해갖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성령님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 밖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성령님 밖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올바른 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공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 공의와 정의가 세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이사야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던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 잊어버렸다 그래도 다시 이야기를 할 때 상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예루살렘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은 거룩한 곳이 아니야. 너희들 지금 공의로운 성읍이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 너희들 안에 있는 재판관들, 너희들 안에 있는 정치인들, 너희들 안에 있는 관리들이 다 부정부패하고 있거든. 썩을 대로 썩고 있거든. 뇌물이란 뇌물은 다 받아, 욕할 뻔했네. 받아먹고 있거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곳이 아니야. 공의로운 곳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희 재판관들을 처음처럼 그 말은 예전에 공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복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오늘에 있는 말씀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공평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스베가스에 경찰들, 공권력이 없다면, 아니 이 경찰들이 아주 썩을 대로 썩어 있다면 우리 어떻게 안심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뭐 샌프란시스코처럼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냥 막 떼강도들이 그냥 떼강도라고 해야 되나? 떼도둑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막 백화점에 들어가서 다 쓸어가지고 가는 영상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경찰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공권력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 그 정의와 공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만 제가 곁길로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의와 선물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일단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 얘기가 두려워서 아멘을 못하시는 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의와 정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선물로 받으면 받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이윤을 남겨야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어두운 부분이 밝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열매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평화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으세요.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한테 내 재산의 절반을 띄워줄게.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반씩이나 내 동생이 셋이나 더 있는데 4분의 1이 아니고 절반을 떼어주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선 딱 받고 난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재산을 절반이나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표내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은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퇴를 딱 하고 그냥 사는데 그냥 놀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거예요. 뭐 RV 39피트짜리도 사보기도 하고 뭐 집도 사보기도 하고 그냥 보트도 사보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사고 다 써요. 그러면 1년 안에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그래갖고 교회 와갖고 장로님 내가 쫄딱 망했는데 더 저를 다시 한번 채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냐고요? 안 되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돈 없어요. 다행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 좋다라고 그냥 마음대로 놓고 살 수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켜가는 거예요. 공의를 지켜나가고 정의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을 때 화평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안일한 여인들, 안일한 여인들 뭐라 그랬어요? 아 여기가 참 좋다.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뭐.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 그게 안일한 거예요. 이지고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단을 쳤잖아요.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말과 안일하다는 말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주에 읽었는데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라고 했어요. 아, 이 여인네들은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편안하게 이지고잉 하면서 살려고 그랬는데 그곳이 이렇게 폐망하고 적막한 구렬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케세라세라 하듯이 아무렇게 내버려 놓고 방치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어떤 것인가 하면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의 백성의 거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거처가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을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떤가 하면 화평의 집에서 산다고 했어요. 이 화평의 집 그럴 때 우리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놨는데요. 그냥 house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The peaceful house라는 말을 쓰지 않고 habit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거주지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서식지라고 하는 말도 돼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마치 목자가 양을 데리고 있는 듯한 모습.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화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록 어려운 일들이 내 눈앞에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한 거처라고 했잖아요. 이 안전한 거처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도 그 어근은 염려 없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 어근과 사실은 같아요. 나는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이게 마치 그냥 확신 없는 걱정이 아니라 우리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확신하게 안전한 곳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을 놓고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좋은 곳에 갔는지 확신 있으세요? 아 진짜 좋은 곳에 갔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아유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럼 제가 꼭 물어요. 죄는 한 번도 안 졌나요? 거짓말 한 적 없을까요? 그러면 아 거짓말은 몇 번 하기도 했는데 뭐 그것 가지고야 뭐. 그러면 이게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증을 받았잖아요. Sealed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안전한 곳에 확실히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는 그곳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예요. 하나가 더 있다면 조용히 쉬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세상에 난리법석 치는 일이 없이 그냥 조용히 쉰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조용히 쉬어요. 그러나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사는 것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마음은 평강이 넘치고 조용히 쉬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아, 이사야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또 느꼈는데요. 19절의 말씀에 생뚱맞게 성령의 은혜를 그 앞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다라는 말을 해요.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요. 왜 그랬을까? 자, 한번 같이 저를 보세요. 14절까지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에 황폐하게 된다, 폐망한다 그런 이야기가 막 장황하게 펼쳐오고 있었잖아요. 장황하게 펼쳐오더니 갑자기 15절에서는 마침내 위로부터 성령이 부으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쪽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 숲이 우박에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우박이 내리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원수들을 쑥대밭을 만들고 성읍도 파괴시킬 거예요. 그러나 20절에 가서 32장의 결론을 한 구절로 정리를 해버리고 있어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막 없어요? 성경 띈 사람만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자, 그런데요. 이 20절 말씀이 히브리어에서 그리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가 먼저 나와요. Happy are you. 행복은 너희들이다. 직역을 하면 그거잖아요.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 그 성령의 부음을 받고 조용한 곳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전한 곳에 있는 너희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야. 저 멸망하고 우박에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는 달리 너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멘하고 딱 끝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20절 보세요. 아, 요거는 없으면 참 좋았을 텐데.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들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자. 아니, 그냥 복 있는 자야. 끝! 그러면 그 다음부터 놀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물가에다가 씨를 뿌리래요. 양떼들, 송아지떼들을, 양 짐승들을 그리로 몰고 가래요. 그 말은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이 땅에서 놀고 먹어라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아시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묘사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까 말까 생각 중이야 그러셨나요? 이미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서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모든 거를 다 싹 쓸어내버리시고 새 집 지어주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정말로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소산물도 그레인도 알곡도 많이 많이 나도록 일 안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죠. 약속해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일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네 가지의 것이 있는데 자막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다는 모르지만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요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생활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한다.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쟁이들은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